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좋기는 하지만 자연에서 불어오는 그 시원함은 사실 따라갈 수가 없지요. 6월을 마감하고 7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는 85-86도 선을 웃도는 전형적인 여름 날씨 이어집니다. 이제 모든 학교들이 여름 방학에 들어갔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시는 일도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상담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0대 초반으로 현재 버지니아의 콘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소셜 시큐리티로 두 분이 합파해서 월 2,000불이 조금 넘게 받고 계시고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면제를 받고 계십니다. 사정에 의해서 뉴저지로 이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건강하신 편이지만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세가 있고 또 뉴저지로 이사할 경우에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가능 여부 또 콘도를 팔면 아들에게 주고 아들과 함께 사는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참고되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80대 중반의 부부가 뉴저지로 타주로 이사를 하는 형편이 됐구만요. 연세가 들면서 이사를 다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형편에 따라서 뉴저지로 할 수 없이 와야 된다면은 버지니아에서 받고 있는 각종 베네핏을 뉴저지에 와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maybe 뉴저지에 와서 더 나은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버지니아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했는데 대강 제가 정을 해보면은 80세 중반이고 메디케어가 있을 거고 소셜 시큐리티를 두 분 합해서 2,000불 정도를 받고 계시는데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은 없고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 면제를 받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는 걸로 봐서 메디케이드나 QMB나 SLMB는 자격이 아직 안 되고요. QI1 Qualified Income Beneficiary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지니아의 QI1은 두 부부의 인컴 합한 인컴이 2,060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 자산은 12,000불만 이제 않으면 되는 거니까 QI1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두 분이 다 만성질환이 있어가지고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다면은 파트 B 프리미엄에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봐서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어머님만 치매 초기를 알고 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두 분 다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뉴저지로 오게 되면은 뉴저지의 그 메디케이드 베네핏과 각종 상황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뉴저지로 오게 되면은 이 두 분은 건강한 입장에서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두 분 합한 인컴이 1,731불 미만이라야 되는데 이미 2,0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두 분 다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부인이 디멘시아 초기를 앓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디멘시아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부인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롱텀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는 개인의 임금만 계산하잖아요.
네.
그 개인의 임금이 2,901불이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은행 자산이 3,000불 이상 있지 않으면 되는데 3,000불 있지 않은 걸로 가상하면은 부인은 롱텀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인은 롱텀케 메디케이드를 받고 남편은 메디케이드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세컨다리 보험을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도 내지 않고 또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거 다 커버해주는 그런 그 메디컬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남편도 만성질환에 어느 한 개라도 있게 되면은 뉴저지에 와서 만성질환의 진단을 받으면은 두 분 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부인이 얼리 디멘시아를 앓고 있다 그러면은 버지니아의 그 프라이머리 닥터로부터 디멘시아의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메디컬 레코드를 두 분 다 가지고 오시는 것은 필수적이죠. 뉴저지의 프라이머리 닥터한테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해 놓으면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만약에 만성질환의 진단을 받을 수가 있으면 남편도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뉴저지에 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자격이 있어요.
네.
은행에 자산이 없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컨다리 보험 다 커버가 되고 또 메디케이드가 커버해 주는 것 다 커버될 거고 그 다음에 어달 데이 케어도 두 분 다 같이 나가서 케어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디컬 레코드를 뉴저지로 가지고 오는 문제, 또 뉴저지에 와서 만성질환의 진단을 받는 문제 이런 것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에 오시자마자 뉴저지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해가지고 버지니아에서 가지고 온 그 메디컬 레코드를 다 입력을 시키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뉴저지에 오시게 되면은 어쩌면은 두 분 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면은 어달 데이케어 나갈 수 있고 또 홈케어가 필요하면 홈케어 받을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널싱홈 가야 된다면 널싱홈까지 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버지니아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온다고 그랬죠.
네.
팔고 왔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버지니아의 아파트를 팔면 파는 순간 그 파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캐피탈 게인 인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뉴저지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지니아의 뭐 싱글 원베드룸이 있으면 한 30만 불 간다고 그러면은 30만 불 가지고 뉴저지로 오게 되면은 파는 순간 크로싱 스테이트먼트가 IRS로 가기 때문에 30만 불 캐피탈 게인 인컴이 있는 것이 즉시 입력이 돼가지고 IRS에서 입력이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이드 오피스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은 그 뉴저지에 와서 다른 메디케이드나 이런 베네핏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버지니아에서 집을 팔고 뉴저지에 집을 사면서 팔고 사는 것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바로 크로싱 두 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캐피탈 게인 인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버지니아의 아파트의 값 정도를 가지고 뉴저지에 와가지고 뉴저지에 오면 이제 크린 커뮤니티 부근에 사시려고 할 텐데 크린 커뮤니티 부근의 집값이나 또는 아파트 값이 버지니아의 원베드룸 아파트보다도 훨씬 높을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막 집을 판 돈으로 집을 사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같이 살게 되면은 노후의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가 됩니다. 노인들은 가능하면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거를 피하려고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뉴저지 와서 아파트를 사면서 아들 명의로 사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아들하고 같이 공동 명의로 사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들 명의로 사게 되면은 아버지가 버지니아에서 판 30만 불은 아들한테 증여해버린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또 백체크에 걸려버립니다.
네.
예, 그리고 공동명의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공동명의로 해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도 사고 아들도 사는 거가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만약에 뉴저지의 아파트 값이나 또는 집값이 2-3 베드룸일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버지니아에서 파는 30만 불을 가지고 다운 페이하고 뉴저지에 와서 뭐 50만불, 60만불짜리 사게 되면은 그 나머지 돈은 아들이 크레딧이었던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몰개지를 받아가지고 공동명의로 하면은 되지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공동 소유가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노인이 노후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활용이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들하고 공동명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리빙 트러스트를 주는 문제도 역시 주고 나면은 5년의 배척기에 걸리기 때문에 5년이 또 홀드가 돼버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들하고 공동명의로 4대 아들이 크레딧으로 몰개지를 받아가지고 같이 살면은 집이 공동 소유가 되고 하는데, 이때 이제 노인들에게 그 어려운 점은 자산 활용이 불가능해요. 리버스 몰개지나 또는 나중에 재산을 양로원에 갈 경우에 부인한테 주고 가는 거, 이런 거 등등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상당한 의논과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상담을 구체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저지로 이사 계획을 하고 계시는 80대 초반 부모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자, 뉴저지로 오셨을 경우에 우리 프랭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계실 때 AWCA를 찾아서 두드리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약 전화 넘버 201-862-1665입니다. 다음 상담 내용입니다. 저는 뉴저지의 87세 독신 여자로 방이 3개인 독립주택을 50년이 넘게 소유하고 혼자 살고 있고 수입은 월 2,700불입니다. 은행에 자산은 없지만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는데 깨진 창문 유리도 끼워야 하고 부엌에 수돗물이 새고 있어 고쳐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혼자 집을 유지하고 살기가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집은 팔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혼자 사시면서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네요. 집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집을 팔지 않고 혼자 계속 사시려고 하는데, 이제 87세의 노모가 되니까 집을 수리한다든지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대개 이제 자녀들과 상의해서 집을 팔고 노인이 살 수 있는 주거 사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데, 이분은 그 집이 애착이 있어서 그 집에서 영구히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그 창문에 유리가 깨지고 또 수돗물에 물도 새고 당장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87세인 그 노모가 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이런 혼자 사람들이 노후가 돼서 관리나 수리나 이런 걸 못할 때 수리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초서비스 또는 치어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초 C-H-O-R-E 또는 치어 C-H-E-E-R, 이제 카운티마다 다 있는데, 이건 어떤 기관이냐 그러면은 노인들이 전문인으로 뭐 브라마라든지 목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리타일 하잖아요. 리타일 하게 되면은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무료로 가서 서비스 봉사를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초서비스, 초에이전시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은 가서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예를 들어서 창문이 깨졌으면 유리만 사면 됩니다. 또 수도가 물이 새면은 수도 파이프 파트만 사면은 그 사람들이 무료로 다 봉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카운티마다에 한두 개씩은 다 이런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해서 등록을 해놓고 차례가 되면은 봉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아마 한 2주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버긴 카운티 초어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201-489-9453입니다.
9454.
9454. 네. 의사 전화를 해가지고 내용을 얘기하면은 다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그 노동력은 봉사로?
예, 봉사로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돈 드는 게 별로 없죠.
네.
원료만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혼자 사니까 집을 나눠 쓸 수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집을 혼자 이제 가지려면 풀도 정리해야 되고 가드닝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있죠.
네. 노인이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집이 스페이스가 여유가 있어요. 이분은 룸이 3개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그 집을 쉐어링하는 거 하우스 쉐어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혼자 살 때 어렵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걸 관리해 주고 청소도 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렌트도 조금 내면 돼요. 조금 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살면서 청소해 주고 뭐 잔디 깎아 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걸 쉐어링 하우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이런 사정이니까 이러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면 난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 아니면 뭐 스페니시면 좋겠다. 한다든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한다든지 이런 그 요청을 하면서 쉐어링하우스 프로그램에다가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 등록을 해놓고 나면은 이제 그 에이전시에서 보고 있다가 그런 쉐어링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해당이 되면은 연결시켜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입주를 해서 같이 살도록 마련해 줍니다. 그걸 담당하는 기관이요. 버겐 카운티에는 Women Rights Information Center 인그루드에 있습니다. Women Right, 여성 인권이죠. 인권 인포메이션 센터 인그루드에 있는데 전화번호가 201-568-1166 1166 거기다 전화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우스 쉐어링을 찾고 있다 한다든지 아니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테넌트를 찾고 있다 내용을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오면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계약을 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인의 노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해서 집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방이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와 쉐어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군요. 그냥,
네.
그냥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죠?
네, 많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오피셜해서 좀 공식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테넌트를 이렇게 맞을 때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갑자기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면 AWCA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불과 2,500불의 장학금이 모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 www.awcanj.org으로 들어가시면 기화 장학금과 듀크 앤 주디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학 영양학 임경아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네. Father's Day 특집으로 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한 건강 밥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엇을 저희가 또 논할까요?
네. 예, 아버지의 간이 요즘 위태롭습니다. 일도 과도하게 많이 하시지만은 본의 아니게 회식 문화에 의해서 또 술을 또 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 보면은 이 회식 문화에 따라서 술과 또 술 안주들이 이 간을 또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술과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술이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적당한 음주. 는 괜찮다고들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인가요?
정확하게 이 시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은 정말 일군 발암물질이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양한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건강과 암 예방을 위해서 뭐 하루에 한두 잔 괜찮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 적당한 음주가 좋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많이 퍼져 있는데 저희가 이 실험이나 그 논문 데이터를 보면요. 그 위험도에 따라서 하루에 먹는 그 섭취 알코올 양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봤거든요.
네.
연구를 다 해보니까 그냥 비례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술을 먹는다고 해서 더 내려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중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가도 위험하고 더 올라가도 위험해서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지만 술은 한 잔서부터 아주 작은 농도에서부터 그냥 비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시는 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국제암연구기금 에서 남자는 하루에 두 잔, 여자는 한 잔도 괜찮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런 기준 자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적정 음주량은 그냥 제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은 건강이 나쁜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코올이 실제로 신체에 미치는 영향 또 네. 그리고 남성 여성을 양쪽으로 네. 놓고 봤을 때
네.
어느 쪽에 더 조심을 해야 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자 여자 중에서는 여자가 더 불리하고요. 여자 중에서도 마른 사람과 비만한 사람을 비교해 봤었을 땐 마른 사람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데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보면 뇌에서는요 알코올성 손의 변성증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알코올성 치매가 있고요. 알코올성 정신장애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에서도요. 인후암이라든가 구강암 또 만성 인후염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간에는 지방간 이게 알코올성 간염이 간 경화로 가서 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는 지방이 끼어서 이 지방이 끼다가 이게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이게 간 경변이 오게 되면 아무리 식이요법을 해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간일 때는 내가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상으로 돌이킬 수가 있겠지만 이 지방간에서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으로 왔었을 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이 알코올이 췌장에 가게 되면 급성 췌장염이라든가 또 췌장하면은 우리가 그런 당뇨하고도 관련이 되겠고요. 당연히 대장에서는 대장암, 그리고 식도에서는 식도암, 유방에서는 유방암, 그리고 심혈관계에서는 심장병, 고혈압, 위에서는 위궤양, 또 위암 모든 암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술이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막 네.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 알코올 함량이 네. 어떻게 다른가요?
다 다르죠. 어떻게 네. 보면 우리가 이 그러니까 표준 잔, 스탠다드 드링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표준 한 잔이 순 알코올 함량이 14g 정도가 되는데요. 이랬었을 때 맥주는 한 캔에 한 4.5% 알코올 함량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막걸리는 한 6%, 와인이 막걸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12%고 소주가 약 20%, 양주가 40%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한 잔을 먹는다 하더라도 알코올을 우리가 먹는 건 건 굉장히 다른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의 알코올 함량을 구할 때에는 내가 총 알코올 함량은 술의 양과 이게 몇 도인지 그리고 알코올 비중을 곱해서 알코올 함량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알코올성 간 질환 식이요법 네. 저희가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뭐 몸을 해독한다 그랬었을 때는 네. 물을 많이 드시는 것처럼 내가 술을 드셨을 때는 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 왜냐면은 굉장히 빨리 수분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술을 드시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물을 충분히 드시게 된다면은 알코올로 인한 두통이라든가 현기증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몸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수분이 많이 뺏겨서 목도 마르고 건조해지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좀 과음을 했다. 그 다음날 초코우유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알칼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유라는 게 산성인 알코올을 만나서 이걸 중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산성화되는 거를 우유가 중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콜릿이 들어가 있으면 이 초콜릿 안에는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흑당, 타우린, 카테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마다 그 해장하시는 방식이 다 다르긴 할 텐데요. 이 초코 우유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란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필요한 게 메티온이라는 그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분으로 인해서 계란을 먹게 되면 알코올 분해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꿀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왜 꿀물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당이 있어서 혈당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꿀에는 칼륨 산화 방지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나물국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콩나물에는 독성 없고요. 단맛도 나고 아예 이제 동의보감에도 써져 있어요. 위장과 오장에 맺힌 힘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 해독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 콩나물국에다가 계란 얹어서 이렇게 드신다면은 알코올도 콩나물에 들어가 있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알코올도 해독해주고 또 아세트알데히드가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국은 너무 쉽죠. 콩나물 한 줌에 북어가 들어가면 더 좋고
네.
북어에다 마늘 조금 넣고 약간 칼칼하게 청양고추 몇 개 넣고 그냥 간은 새우젓만 이렇게 넣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한 건강 밥상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아, 말씀 우리 임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세어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불과 2,500불의 장학금이 모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 www.awcanj.org으로 들어가시면 기화 장학금과 듀크 앤 주디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